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듯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천대 의대 소아 청소년과 우리 교수님이신 차은 박사님에게 강제로 와서 좀 이런 것이 좀 뭔가 이걸 좀 성경적 의미를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은 박사님은 저하고 한 28년 동안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킹제임 성경 번역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한 28년이 지나는 가운데 정말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차은 박사님은 가천대 의대 교수이실 뿐만 아니라 송도에 국제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침례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송도가 속해 있는 그 연수구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제한 조치가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뭐 우리 방송팀하고 몇 명만 이제 있지만 그래도 모든 성도들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오셔서 좀 이 복음 강의 또 성경적 의미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파워포인트가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마치 논문 발표하듯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아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강연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소개받았는데 저는 사실 파트타임 중에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내셔널 철치 감사합니다. 이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바이블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군 파일럿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저는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요일 저녁이나 또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는 이제 통역이 안 되지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한국어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여기 사랑침례교회의 한 20분의 1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또 특히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째가 됐는데 전 세계 한 29개국에서 다녀간 것 같아요. 현재는 한 8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7절과 33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후베이성에 우한에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죠. 예, COVID-19, 예, 우리말로 이제 코로나19로 알려진 새로운 임상적인 증후군을 일으키는데요. 뭐 열이 높게 난다든가 또 기침 아니면 호흡곤란 등의 이런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데 특별히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고 또 감염력이 치사율보다는 이제 더 높아서 다른 호흡기 질환에 비해서 더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유럽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면 그저께 저녁 현재입니다. 2020년 3월 6일 현재 중국의 모든 성에서 8만 667명이 발병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는 3,044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발병 숫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이 같은 유럽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3월 6일 기준 9만 8,171명이 확진이 되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10만 명이 분명히 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2003년에 발발했던 사스를 오래전에 넘어섰고 이틀 전 기준으로는 3,38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우리나라 발병 숫자가 어떻습니까? 세계 몇 위예요? 2위입니다. 중국이 부동의 1위고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예상치 않았던 국가인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도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탈리아를 봐라. 거기는 초기부터 중국의 직항로를 폐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막지 않아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글쎄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1대1로 One Belt, One Road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잘 아시죠? 2014년 11월에 중국에서 개최를 한 APEC,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죠. 그 정상회의에서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입니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육로와 해상로로 서로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 1대1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무려 63%에 해당하는 약 43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죠.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 국가가 어딜까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G7에 속해 있는데 G7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1대1로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태리 강요중 그 경제부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은 중국이다 고 얘기하면서 중국 바라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유명한 게 뭘까요? 패션 산업이죠. 밀라노 패션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의 명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값싼 중국산 원단을 가져다가 Made in Italy 이렇게 가공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이 패션 산업은 중국인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이태리에서 살고 있고 초기에 직항로를 폐쇄한 건 맞지만 그러나 우회 항공로는 가능했었고요. 특히 이 1대1로의 계획에 따라서 육로나 해상로는 다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 발발 이후에도 중국과 활발한 교역을 하다가 이태리가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물론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란이 가장 이 1대1로에 적극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곧 새로운 천년, 뉴 밀레니엄이 시작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지금 20년간 살아오고 있는데 인간은 이 시기에 유난히 많은 역병에 시달려오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자금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역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후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역병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또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처럼 역병의 시대를 살면서 던져볼 수 있는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를 만드셨는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사랑침대교회 분들은 전혀 그러지 않군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지만 혹시 가끔씩 아내를 원망해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아, 그렇지도 않아요? 저랑 좀 틀리시는군요. 예, 아담도 그랬죠. 예. 그러나 마누라 탓을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이건 다 바이러스성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 정말 그 위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에이즈도 HIV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역병들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성 질환들도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통도 겪지 않았을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만드셨을까요? 네, 같이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번식하여 지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창세기 1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선한 것이었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들은 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위험하고 불필요한 병원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바이러스는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이 창조 과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수수께끼들을 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 정결하지 않는 땅의 짐승들은 그 동물의 숫자가 둘로 줄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두 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리고 홍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동물들은 번식하여 지구를 다시 채웠습니다. 8장 17절입니다. 모든 육체 중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날짐승과 가축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아가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며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니. 혹시 여러분들은 이 생물학적인 분류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네. 종속과목강문계 영역. 네, 오랜만에 떠올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나시죠? 네. 오늘날 이러한 분류 중에 이 많은 종들이 과로 대표가 됩니다. 즉 species가 family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개과라고 있죠. 캐니디. 이건 창조된 한 종을 나타낸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개과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요. 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여우의 경우에 극지방에서도 사는 여우가 있고 또 사막에서도 사는 여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볼까요? 저는 개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다양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약 4,350년 전에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다양성이 어떻게 빠르게 일어난 것일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이 유전적 변화들이 이 시간대에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광범위한 환경적 도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유전적 돌연변이를 겪을 수 있도록 동물을 디자인하셨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의 그 게놈 또는 지놈 안에 엄청난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셨는데 바이러스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과 수직적 유전자 이동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 유전자 이동 또는 흐름은 유전자가 모세포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 어느 곳으로부터 획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타드 우드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자는 이 수평적 유전자 흐름이 빠른 환경과 동물 안에 있는 DNA의 흥미로운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우드 박사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 13가지의 생물학적 현상을 잘 기술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생제에 꼼짝 못했던 박테리아, 그 세균이 어느 틈엔가 항생제를 이겨내는 그러한 박테리아로 바뀌는 것,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바로 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생기는 기전이 이 수평적 유전자 이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유전 물질이 들어와서 그 특성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러스가 그 유전 물질, DNA, RNA, 이걸 운반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 바이러스가 가장 잘 유전자를 옮기는 매개체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동물의 동일성은 바꾸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여전히 개라고 하는 그 동물의 특성과 그 종의 본연의 특질은 변하지 않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들로 적응을 빨리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류의 멋진 개들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좋아하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스나 신종플루 또 메르스, 코로나19 그리고 에이즈는 오늘날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야 될 둘째 질문은 이 새로운 역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역병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역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유 숙주가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박쥐에서 나와서 사양 고양이와 같은 다른 동물로 옮겨진 동물의 바이러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2009년에 유행했던 그 유행성 인플루엔자는 돼지 인플루엔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간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봉 낙타, 즉 낙타도 종류가 둘인가 있다고 그러죠. 그 혹이 하나인 그 단봉 낙타가 보유숙주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horseshoe bat,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관박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관박쥐에서 돌아다니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서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침팬지의 일종이 인간의 HIV 감염의 원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원숭이에서 그 종의 장벽을 넘어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에이즈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바이러스들은 박쥐, 고양이, 돼지, 낙타, 침팬지 등의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적으로 조작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유튜브 상에서는 지금은 상당히 그런 음모론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뭐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지만 인간이 어찌됐거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들의 출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간 질병, 장벽을 넘어선 바이러스들이 이 다섯 가지 역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 21, 25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은 각각 자기 자신의 고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것을 갖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역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귀결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종간 장벽을 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자,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셋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역병들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로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다른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그 같은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역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출애굽기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출애굽기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리니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이 구절을 보면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병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파라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속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럼 이 역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나오는 거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또 역병이 온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7절, 14절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무려 7만 명이 쓰러지니라.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수를 세는 교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물론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또 벌을 받았지만 그때 받은 벌보다 이 벌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는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역병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역병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나라나 그 집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거 하나님 심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의 수도 우한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나자 종교적 박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그 넓은 땅 지역에서도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곳이 우한입니다. 수천 개의 십자가가 이미 불탔거나 교회 건물로부터 철거되었고 또 폐쇄되거나 철거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을 이처럼 다이너마이트나 불도저를 이용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매스컴에서는 이런 거를 거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럼 다 없어졌냐? 아니, 중국에 남아있죠. 문이 열려있는 교회 건물 안에는 십자가가 내려지거나 아니면 십자가와 함께 누구 초상화가 걸려있어요? 예, 모택동하고 시진핑의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 부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목사들이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수년간 투옥되거나 아니면 아예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그 대중 감시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모든 시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로 교회 출입문, 또 헌금함, 성경 판매대를 찍고 있고, 또 지금 누가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성경을 구입하였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의 사회생활과 행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시편 78편 50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으사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으며. 자,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넷째 질문은 역병이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일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인간 역사에 수많은 역병들이 있어 왔고 그것은 다 지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도 조만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한 5월달쯤 되면 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역병이 말세의 징조가 된다는 거 언어도단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19, 에이즈 같은 새로운 역병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다른 역병들과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7년 대환란 도중 또는 바로 그 직전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에 역병과 곳곳에라는 말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되어 있던 역병들은 한 지역이나 뭐 기껏해야 한 대륙 정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포함한 새로운 역병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5대양 6대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저리 다름질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합해 보면은 마지막 때의 한 징조는 이 코로나19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교통의 발달로 인해 또 시진핑이 주창하는 대로 일대일로라고 하는 이런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역병들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역병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 28, 30절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즉 주 예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날들 또는 롯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 2절에 쓰인 것 같이 천사와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fallen angels이죠. 타락한 천사죠. 사랑 침례교회 분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자녀와 불경건한 사람의 자녀가 결혼했을 때 거인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이제 그 성경과 의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중에 성경 속 성장 이상 그 칼럼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창조물 사이의 배려, 장벽을 넘어서는 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에이즈 같은 역병을 일으키는 매개체는 바로 스피시스 배리어,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역병들의 등장은 말세의 한 징조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봐야 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역병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 세 가지 기본적인 방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디를 자주 씻어야 되냐? 손끝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뭐 미지근한 물이 더 좋지만 그 없으면 찬물이라도 그리고 손 세정이라도 해서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뭐 짧게 씻어도 좋지만 가급적 한 20초, 30초 그 정도는 씻어주면 확실하게 예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C 거대 용량 요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왕재 박사님이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래전 거의 한 30년 됐죠. 이왕재 박사님의 권유로 비타민C 메가도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신종플루로 저희들이 곤란을 겪을 때 많은 동료 의사들이 가운도 두 겹으로 하고 마스크도 두 개 쓰고 환자를 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평상시랑 똑같이 환자 치료를 했습니다. 왜? 비타민C 거대 용량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진료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별진료소 갔을 때는 제가 그 우주복 같은 방호복 입고 환자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여간 비타민C 이거는 이왕재 교수님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걸 기대하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이 높게 나거나 또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좀 우려가 돼서 좀 과민하게 생각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의심이 되면 가서 진찰받고 하셔야 되겠죠. 이제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발병지 중국 우한시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해 처음으로 경고했던 당시 34살의 의사, 그는 크리스찬이었죠. 지난달 7일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 코로나19에 걸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을까봐 매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CBN,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여기서 이 우한의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 마스크와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방호복을 입은 우한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오셨다며 이 전도지와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고글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노란 방호복을 입은 형제가 지하철역에서 복음이 적힌 피켓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왼팔에는 뭐가 있죠? 예, 마스크와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닉네임이 붙여졌어요. 어떤 별명이 붙여졌느냐? 영어로 얘기해서 Angels in Yellow. 이해되시겠죠? 예,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뿐이겠습니까? 한국에도 세계 곳곳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역병의 상황이 이들에게는 영적인 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들과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죽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약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가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바이러스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새로운 역병들을 일으키는 매개체는 species barrier, 종간 장벽을 넘어서는 바이러스들입니다. 역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의 출현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33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